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우리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심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흥의 기초는 또 뭡니까?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의 열매는 뭘까요? 부흥의 열매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바로 선교와 그리고 헌신입니다. 선교와 헌신. 이것은 여기까지 이어져야 이 부흥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 단결하여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돌아오는 주까지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교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0명이라는 귀한 영혼을 야영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그 리스트를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그 외에 또 몇 분이 더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참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는데 우리 파틀락 시간에 아주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또 교제하는 시간,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시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서로 나누고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영적인 삶이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분은 늘 축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제일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복을 주신 일이에요. 시편 115편 13절에는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67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리로다. 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29편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시편 128편 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영적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죠. 우리의 잘됨을 평생토록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복이라는 단어가 1036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는 94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치면은 1130번이나 이 복에 대한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복의 근원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복이 무엇인지 시편 133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복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호와께서 이 헐몬산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복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복의 하나님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에서 지금 노래를 하셨는데요. 이 찬양을 하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기 노래에 나오는 가사에 나오는 그 땅은요. 물질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취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참 이 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를 보면은 참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뭐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이렇게 담아서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이고 음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라는 것을 참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힘든 너무나도 신비한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이 막 걱정됐던 마음도 좀 편해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총칼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갈 때 뭘 부르는가 하면은 뭘 불러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 예, 군가를 불러요.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는 참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것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리고 영혼까지 그 노래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은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기록에도 보니까요. 그게 딱 그 기록이 있는데 1912년에 타이타닉 호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초호화선을 이렇게 건조를 하고 그것을 만든 그 건축가는 이 하나님일지라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첫 출항을 했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이 빙상과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침몰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정말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셨지만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뭔가 하면은 그곳에 그 타이타닉 호에 있는 그 악대들이 아주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인데 지금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거기서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이. 근데 사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했는데 그 마지막 찬미가를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바이올린, 저는 김성국 장로님처럼 바이올린을 못하니까 이 하모니카로 좀 불어봤어요. 그런데 하모니카 부는데 막 얼마나 진짜 하늘에 부르기, 저 하모니카는 초보기 때문에 뭐 음이 많이 틀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소리 자체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노래는 참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찬양대에 좀 서서 했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안 좋다고 제가 퇴출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대에서 제가 노래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늘 지금 찬양대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노래예요. 근데 그 일이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 이 악대가 연주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아우성이던 그 사람들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악대 주위에 다 모여들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기쁨에 가득 차서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데 노래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페라를 좋아하십니까?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안 보면은 못 견딘대요. 그 오페라는 게 아주 오페라가요 이상한 그런 매력이 있고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은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돈을 막 수백 불, 뭐 어떤 데는 수천 불을 주고도 그거를 보러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아주 내면 속에 있는 어떤 깊은 그 느낌 중심에 진심이 그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것을 노래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을 울리는 간절한 어떤 열망을 전할 때 우리는 노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간절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노래로 하십시오. 여보 하고 이렇게 노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마음이 그냥 딱딱했던 마음이 금방 부드럽게 녹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에는 그런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 이 노래, 송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그 포도원의 노래를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노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다 그랬는데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포도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은요 부르기는 이사야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 이 노래에 포도원의 노래에 담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르기는 이사야가 불렀지만은 부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읽어 오시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 읽어 보시면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이 노래가 전환이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노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 포도원의 노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있다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 포도원의 노래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노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주석가들은 이 포도원의 노래는 비가라 그래요. 비가. 이 아주 비통할 그 이 슬픔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애가라 그래요. 애가. 아,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가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께서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사야 5장 4절,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2절에도 보면은 망대를 세웠고 끝 마지막 부분에요, 술틀을 파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요, 내가 좋은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떻게 해요?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여러분 여기 어찌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좋은 포도를 맺기를 정말 바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덜 포도를 맺혔느냐. 정말 그 하나님의 너무나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이 가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다 못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아마 그 마음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둘째 아들이 여기에 와 있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정말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정말 신앙 가운데서 잘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자식의 마음인데 근데 그렇게 꼭 부모의 마음처럼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어떤 때 심었는가 하면은 기름진 그 산에, 기름진다는 거는 아주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심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렇죠? 땅을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돌만 이렇게 걷어내고 포도나무를 심었는 것이 아니라 땅 깊숙이 정말 포도나무의 뿌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곳까지 땅을 다 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망대도 세우고 혹시 포도원을 해칠 뭔가가 있을까 싶어서 망대도 세우고, 망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100% 분명히 뭐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이 좋은 포도를 맺힐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뭐까지 만들어놨는가 하면 술틀까지 만들어놨는가. 포도즙을 짤 수 있는 술틀까지 탁 만들어놓고 그 포도즙을 마실 것을 기대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결국 맺은 것은 덜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덜 포도는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은요, 엉겅퀴예요, 엉겅퀴. 신맛을 내고 먹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덜 포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셔보시면은요, 오히려 안 먹는 것이 더 낫겠다 할 정도로 맛이 좋지 않습니다.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엉겅퀴처럼 다른 식물을 오히려 죽이는, 다 덮어버리는 그런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타까운 그 슬픈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읽으셨지만은 7절에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정말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이스라엘이고 유다라고 그냥 결론을 짓고 성경을 읽으면은 사실은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사랑하신 그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한절 한절 다 보면은 그 참 뜻이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렇게 현대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다 해 주셨는데 겨우 그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사야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사야가 노래하되, 이 노래한다는 것은 그 이사야의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정말 그냥 기름진 것도 아니고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서 떠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바로 2절 처음에 나오는 땅을 파서예요. 땅을 파서. 이 땅을 파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아자크라는 말이에요. 아자크. 그렇죠? 이 아자크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불과 몇 군데밖에 쓰여지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아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자크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을 일을 하는데 아주 철저히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아자크를 사용해. 그래서 정말 돌을 제한 것이 그냥 돌만 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모든 돌을 다 골라내가지고 정말 포도나무가 최대한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다시 파서 모든 돌들을 다 제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아자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땅까지 파가면서 아자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나마다 보면은 이 창조과학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계를요, 이 자연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방 안에도 꽉 차 있는 이 산소 이 공기는요, 산소하고 또 질소하고 탄소하고 이런 것들이 탁 퍼센테이지가 아주 우리가 적합하게 호흡하고 또 불도 잘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이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중력이 탁 있는데요. 이 중력이 일정하게 딱 유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태양과 이 지구와의 거리가 딱 지금 우리가 살기 좋을 만큼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과학자들의 이런 기사나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그렇게 완벽하게 다 갖춰주셨는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지구 가운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두면서 이 지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조건을 다 갖추시고 땅을 파서 돌을 다 제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면서 세상이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지겠느냐. 그것을 이사야가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슬픔과 비극만으로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 끝이 슬픔과 비극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발 좀 아름답게 살도록 하자. 정말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것을 눈을 뜨고 정말 보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면서 극상품 포도를 맺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가지고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덜 포도를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덜 포도를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절대로 덜 포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덜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가장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우리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재림 성도로 불러주시고 남은 교회 한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삶을 그만큼 가치 있게 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 분도 정말 소외된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맞바꾼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하면은요,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술틀을 팠다고. 여러분, 저는 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좀 보면서 읽으면은 참 이 구절처럼요, 술틀을 파셨도다 하는 이 단어처럼 정말 애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단어도 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어놓고요. 당연히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기름진 산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즙을 마시겠다고 생각하고 술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술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좋은 포도즙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는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술틀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분명히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맺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 나는 분명히 설 것이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고 우리도 그 꿈을 함께 꿀 때 우리가 진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삶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요. 다 준비해 두시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포도원을 흐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공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공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굴복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력하게 맥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정말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닐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이 싸움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요 우리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실 때 실망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재림의 대열에 설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미가 중에 506장을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는 싸움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 따라가리 이렇게 찬송하면서 갈바리 십자가에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는 참으로 가슴 아픈 노래죠. 정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참 가슴 아픈 노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노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신 것처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정말 피 한 방울까지 다 뿌리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